오늘은 새로운 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마음, 새로운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시는지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땅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새로운 땅에 들어가라. 새로운 땅에 들어가라. 사실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새로운 땅은 430년 전,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입니다.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 땅에 들어가라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막상 떠나긴 떠나야 되는데 그런데 정확한 목적지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정확한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다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의 의미는요, 새로운 땅에 들어가라라고 하신 그 의미는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새로운 사람이 되라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사람이 되라. 갈대아 우르는 우상을 숭배하던 곳이었지요.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것으로 직업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당시의 문화의 상황은 우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를 대략 짐작이 가능한 거예요. 신앙인이지만 하나님을 숭배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업이 뭐였냐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것이 직업이었어요. 그만큼 우상이 뭐 그렇게 막 흉측하고 어렵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밀접한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지요. 그 떠나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결국은 우상을 떠나라는 거예요. 우상을 떠나라. 이제는 철저히 하나님만을 따르는 삶이 되어라. 사람이 되어라. 얘기하는 거죠. 새로운 사람이 되라. 새로운 사람이 되라. 두 번째 의미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라라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를. 갈 바를 전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한 발을 내딛는 용기. 한 발을 순종하여 움직이는 용기.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그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한 발을 내딛는 용기를 가질 때 새로운 역사,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 막연히 보이지 않지만, 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땅을 향해서 다시 도전하고 용기 있게 내딛는 그한 발자국의 그 발걸음, 순종하여 내딛는 그한 발자국의 발걸음이 결국 여러분의 인생 속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들어간 그 가나안 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거기서 다윗이 태어나고 거기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이런 역사들이 계획되어 있는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순종하여 내딛는 그 용기 있는 발걸음 한 발자국이 결국 그 놀라운 역사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에게 삶 가운데 새로운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두려울 수 있습니다. 아직도 보이지 않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막연한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실 때 두렵기도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상 이 길을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발을 한 발자국만 내딛는 그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새로운 땅이라고 한 것은 단순히 장소를 바꾸는 것 이게보다는 변화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변화. 우리도 지난 월요일부터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땅, 새로운 건물로 옮겨왔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그대로입니다. 반드시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변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죽은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죽은 나무, 죽은 사람, 죽은 공동체, 죽은 조직, 죽은 시스템은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다면 아직 살아있는 것이다. 흔들리고 있다면 아직 살아있는 것이다. 나무가 죽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것은 흔들립니다. 나무가 죽어 있는 것은 부러지거나 꺾이거나 할 뿐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것은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립니다. 흔들렸다가 원위치되는 거죠.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확 바람이 불었다가도 살아있는 나무는 다시 탄력성을 발휘해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자기의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람이 불어올지 모르겠습니다. 힘겨운 인생 속에서 바람으로 인해서 휙 여러분들이 이렇게 꺾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원위치될 것입니다. 다시 원위치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영만 교수가 나무는 나무라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문구가 있는데요. 나무가 성장하는 원동력은 흔들리기 때문이다. 오직 살아있는 나무, 살아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나무만이 흔들린다. 흔들리는 나무라야 쓰러지지 않으려고 더 깊이 뿌리를 내린다. 더 깊이 뿌리를 내린다. 흔들렸다는 것, 안간힘을 쓰는 것, 그것은 살아있다는 증거다. 바라기는 여러분, 내가 다 살아있다는 증거를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정말 안간힘을 쓰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혹 휘어질지라도, 바람이 불어서 넘어가려고 할지라도, 다시 안간힘을 써서 일어나십시오.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살아있다는 증거. 놀라운 것은 그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나무는 자기의 자리를 찾을 뿐만 아니라 뿌리를 더 견고히 내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지요. 고난이 나를 강하게 하는 거지요. 고난이 나의 믿음을 확실하게 하는 거지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혹 바람은 불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완전히 꺾어질 것이 두려운 거지요. 바라기는 휠 흔들려도 다시 자기의 자리를 찾아오고 오히려 그것이 뿌리를 견고히 내리는 은혜의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중환 시인의 시가 한 편을 잠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는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의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랑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랑만큼은 바뀌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 사랑만큼은 내가 죽도록 변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때로는 사랑도 바뀌어요. 사랑도 바뀌고 믿음도 흔들려요. 중요한 것은 그 흔들릴 때 뿌리를 깊게 내린다는 거죠. 어릴 적 학교 가려면은 버스를 타잖아요. 그 버스를 타면 그때 당시는 학생들이 너무 많았어요. 아,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버스를 탔어요. 그런데 줄 서서 버스를 타면은 못탈 때가 있어요. 이미 가득 차 있어서 버스에. 그러면 기사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러면 차를 막 흔들어요. 앞으로 갔다가 쓰고, 앞으로 갔다가 쓰고. 그러면 자리가 없었는데 금방 자리가 생겼어요. 금방 자리가 생겨서 또 학생들이 또 타죠. 막 학생들. 흔들릴 때, 그것은 여러분들 위험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흔들릴 때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 3월 한 달도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바람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새로운 땅으로 가지만 막연하지만 용기를 내서 한 걸음 내딛었는데 바람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들 수 있어요. 풍랑이는 바다에 같이 바람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들 수 있지만 그러나 그때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유영만 교수의 나무는 나무라지 않는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심은 흔들리면서 잡힌다. 흔들려보지 않은 사람은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중심은 흔들리면서 서서히 잡히는 내 삶의 핵심이다. 내가 흔들리다가 결국 내가 돌아서야 될 본래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람에 휘둘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중심으로 돌아서야 될 그 중심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거기에 완전히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보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면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데 그 물가에 심어진 나무에 뿌리가 박히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양적교회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이렇게 바뀌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함으로 내 뿌리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결실이 그치지 않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땅을 향해 도전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봐야 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던 분명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보여줄 땅이 무엇입니까? 비전이지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 이전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으로 가라. 그것이 비전이에요. 나아가야 할 곳이 있는 거예요. 할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비전이에요. 우리 양적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라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합니다. 온 성도들의 마음을 앞에야 합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로 모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나가야 할 곳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 일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새로운 땅의 영광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땅에 대한 경계도 말씀하셔요. 놀라운 것은 3절, 4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조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할렐루야.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이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얼마 전에 초등학교 학생들 유치원 학생까지 해서 삼형제가 길거리에서 돈 120원을 주었다고 그걸 주어갖고 삼형제가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이 주었다고 얼마나 순수해요. 얼마나 착해요. 그래서 이 120원을 주어가지고 경찰서 가져가니까 경찰들이 황당한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그래서 경찰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120원. 네? 경찰도 회의를 하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걸 습득물 처리를 하면 그래서 이걸 처리하기도 그렇고 안 처리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결론을 내리기를 경찰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아이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는 걸 이거는 그냥 경찰이 갖고 그리고 아이에게 가서 슈퍼에 경찰이 직접 아이들에게 슈퍼를 데리고 와서 너희들이 원하는 거 다 골라라. 다 줄게. 다 사줄게. 120원을 주었지만 너희들이 슈퍼에 데려와서 다 원하는 거 있으면 다 먹어라. 다 사줄게. 그랬어요. 근데 고작 풍선껌 하나 들었어요. 풍선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줄게. 보여주고 다 줄게. 너희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줄게. 너희들의 영토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저 같으면 만약에 예전에 이 땅 차지하기 게임 하셨잖아요. 땅 뺏기. 여러분 밤새도록 달려다녔을 거예요. 막 달려들어 내 땅 다 만들어야 되고. 예? 밤새도록 아마 지치지 않고 뭐 잠, 어디 잠잘 수가 있어요? 밟는 대로 다내 땅이라는데. 그럼 막 부산 시내 다 돌아다닐 거예요. 막 밟고. 예? 막 밟고 돌아다닐 거 밤새도록. 막 피곤하면 피곤이 어디 있습니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엄청 백지 수표를 내는 거예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네가 밟는 모든 땅,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의 영토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거룩한 영광. 그저 풍선껌 하나 들고 있는 이 순수한 영혼도 귀하지만, 착하지만, 그래도 이 풍선껌 하나로 만족하시렵니까?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죠. 거룩한 소원이 있어야죠. 예? 이 민족을 품어야죠. 우리 대한민국을 품어야 되고, 이 부산 땅을 품어야죠. 어차피 한 인생 태어났는데, 이렇게 울며 살아도 한 평생, 웃으며 살아도 한 평생, 고민하며 살아도 한 평생, 또 기뻐하며 살아도 한 평생이요. 이래도 하여 저래도 한 평생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큰 꿈을 가져야죠. 큰 비전을 가져야죠. 할렐루야. 우리 양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큰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밟는 모든 땅을 너의 영토가 되게 하리라. 약속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도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새로운 땅에 대한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첫째는 약속입니다. 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먼저 주시죠. 약속.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또 이삭에게 또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또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또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비전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고 현재와 과거를 연결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조상 때부터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얘기합니다. 이어지는 거예요. 언제나 약속이 먼저예요. 오, 그리고 오랜 기다림이 있고요. 그리고 약속의 성취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기억하라라는 본문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역시 여호수아 너에게도 함께 하겠다. 5절의 말씀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니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은 결국은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한 결과예요. 과거의 일들이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가 현재로 이어지게 하는 약속의 성취. 그것을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지중지 귀하게 섬기고 사랑하셨습니까? 그 사랑받은 우리가, 그 기도의 결과로 태어난 우리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크 베터스는 하나님을 듣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자기가 어릴 적에 할아버지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랐다는 거죠. 할아버지의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랐는데 그 기도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 소리는 여러분들의 삶을 바꿉니다. 기도 소리는 여러분들의 후손의 인생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저 오늘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한다면 여러분들 그래도 기도 안 하시렵니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어진다면 그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그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어진다면 기도 안 하시렵니까? 중요하죠. 나의 기도 소리가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바꾸고 나의 기도 소리가 우리 아이들의 삶을 바꾼다면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연결되어 갑니다. 기나긴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역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소유케 하십니다. 소유케 하시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지 43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주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 말씀해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바라보라 하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얘기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린 잘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잘 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주신 땅인지 아닌지를 보아야 합니다. 제가 부산으로 2013년에 내려왔는데요. 2012년 여름 휴가 때 뜬금없이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이제까지 부산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이번 여름 휴가는 부산에 한번 갑시다. 부산에 갑시다. 그래서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그럽시다. 그럼 이번 여름휴가는 부산으로 갑니다. 그러고 하서 부산에 왔어요. 여름휴가를 부산에서 보내고 저 황령산이 이렇게 가까운 산인 줄 몰랐어요. 저 황령산에 올라가서 부산을 보여주셨어요. 둘러보고 야 부산 참 좋은 곳이다 하고 분당에 올라갔는데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인지를 누가 알았겠어요? 아, 지나고 보니까 아, 그 땅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이구나. 그 땅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 땅에 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성취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땅을 소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용기 있게 나가다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보시고 여호수아를 보시고 그 땅을 차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새 땅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가 살아남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냥 단순히 살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번성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로로 타던 애굽은 노력해야만 살 수 있는 곳이에요. 땀 흘려야만 살 수 있는 것이고 수고하여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노력만 한다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내가 열심히 노력만 하면 다 되는 것이라면 얼마나 다 노력하시겠습니까? 오히려 노력 많이 한 사람일수록 혹 그 뜻을 이루지 못했을 때는 오히려 분노하고 화를 내지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어떻게 일군 기업인데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공을 많이 들였는데 바로 그것이 애굽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바로의 억압이 있고 늘 채찍이 기다리고 있고 늘 험난한 인생길을 기다리고 있는 인생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땅 광야에 들어갔더니 40년 동안 모든 게 다 은혜였어요. 광야에 들어갈 때는 다 불편을 예상했어요. 어려움을 예상했어요. 광야는 먹을 양식도 마실 물도 없는 곳이에요. 거처할 곳도 없는 곳이에요. 또 위험에 도사리고 있어요. 추위가 도사리고 있어요. 걱정할 것이 너무도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새로운 땅 광야에 들어갔더니 40년 동안 모든 게 다 은혜였어요. 농사 짓지 않아도 되었고요. 신발과 옷도 헤어지지 않았고요. 길도 헤맬 필요가 없었어요. 낮에는 바람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추위로 먹거리로 고생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노력하지 않았어요. 역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도 은혜의 장소였어요. 신명기 11장 10절로 12절에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냄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여러분 이 땅에서 얻어지는 것보다 하늘에서 주어지는 복이 더 큰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 우리를 항상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노력해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밤잠 못 자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짜내느냐고 고민고민합니다. 이런 사람은 되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되게 인색하지요. 왜요? 자기가 노력하여 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그만큼 헌신하고 수고해서 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인색합니다. 나누는데 인색합니다. 관대하지 못합니다. 관용을 베풀지 못합니다. 대단히 인색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은혜.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도 은혜. 내가 오늘 이렇게 누리고 살아가는 것도 은혜. 내가 차지한 이 땅도 은혜.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한 것도 은혜고 멋진 생각을 주신 것도 은혜고 좋은 성과를 주신 것도 은혜고 좋은 때와 만남을 주신 것도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대단히 관대합니다. 나누고 베푸는 일에 관대합니다. 왜요? 오늘도 내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기에 그 은혜들을 나누는 것이야 뭐가 아까워요. 그래서 다 나누는 거예요. 욥이 어느 날 아침에 순식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했던 고백.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라.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욥이 바로 잃어버린 것보다 갑절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잃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심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을 보세요. 내가 노력만 한다고 국무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그가 노력했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새로운 땅은 결국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땅이에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뭘 노력해서가 아니에요. 뭘 똑바로 뭔가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룻기 2장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모든 것을 다 잃고 시어머니에 따라서 베들레헴에 옵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따라서 새로운 땅에 들어가면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룻기 2장 2절에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자 이방 여인 룻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리고 룻기 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 이거를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방 여인이 어떻게 은혜를 알았겠습니까? 은혜는 카리스 선물입니다. 선물. 선물이에요. 그녀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 놀라운 일 벌어집니다. 보아스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인생이 바뀌잖아요. 바라기는 3월 한 달도 새로운 땅에 도전하는 것 때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로 들어갑니다. 오히려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애굽이 더 편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 건물에 있을 때가 훨씬 더 좋았겠다. 그래도 건물 확장이 다 건물도 크고 그런데 여기 오니까 모든 게 다 비좁고 모든 시설도 갖춰주지 않고 광야입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땅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실 것이고 힘들지만 내딛는 그 발자국 한 걸음이 결국 여러분들을 더 용기 있게 거룩하게 개념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허락하신 새 땅에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밤에 준비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와 쳐서는 주님 품이 새
한 번 더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임새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가 잔잔하게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가보지 않은 새로운 땅을 향한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여 새로운 땅을 향한 기대감으로 주님